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이 단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룰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나이다. 주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사람들의 마음을 회방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분열시킬 텐데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도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을 빼앗는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3구 27, 구구단을 아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39장까지는 전반부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으로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인데요.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훼파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훼파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어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 일이 현실일 수가 있는가? 그들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많은 번민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고민들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자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질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창조한 나라고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삶의 고민 때문에, 번민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예배자리에 나오지만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곤란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접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과 비참한 일들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실 이 표현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강조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환경에 압도돼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들 하나하나는 한편의 설교가 되어서 아마 한 달 이상을 설교해도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은 노예나 종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셨고 그래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환난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추론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한 속죄의 대가로 지불해 주셨다면 어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데 지불하신 그 대가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가 흘려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대가로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연히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나오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셨고 저는 그 총신대학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을 뽑으라면 바로 그분을 주저없이 뽑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원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몇천 명이 공부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이 1대1로 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되니까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3학년 졸업반 때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이 교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한전도사,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여러분, 그 짧은 몇십 초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아 나의 창조된 피조물들아 라고 단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킹제임스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본문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휩싸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번이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경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과 불로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환난이 정말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불과 같은 시험을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은 어떤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지만 불 가운데를 지나지만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람들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라고 비록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과 또 편안함들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들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물 가운데도 던지시고 불 가운데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버려두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물속에 던져줘도 정신을 차리라고. 환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번민과 고민에 휩싸이지 말라고, 세상 모든 근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통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의 공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환난과 그 공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도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앗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들판에 사자가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떨지 않습니까? 사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선포하시면 이방의 왕도 바벨론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현재 바벨론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지십니다. 건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저는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39장까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본문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몇 구절을 제가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그럽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범죄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증인들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돌과 나무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열방 앞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증인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은 무능력한 증인들입니다. 열방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돈으로 향품을 드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만 해드렸습니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들을 다시 내가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에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백성들이 지금 공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해갈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목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들짐승들이 나옵니다.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목도하는 승량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를 그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되 공의로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몇십 분의 일, 몇만 분의 일도 우리에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늘 내가 당면한 그 문제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고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진 것을 인해서 감격해 하고 감사해 하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백성을 위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함으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데 참 인색합니다. 또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비의 이 진리를 새겨주옵소서.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 진리가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은혜의 샘에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롭지도 못한 세상 바다에 물을 들이키며 더욱 갈증 가운데서 번민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생수를 얻어 진정한 해갈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